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축복하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오늘도 주님의 의로운 손에 붙들어주시고 격려해주시고 세워주옵소서. 하나님의 앞에 우리의 참된 모습을 드러내며 용서받고 새롭게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좋은 주말 아침에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18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대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시니이다 하니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함은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많은 청중들을 대상으로 사역을 하셨지만 예수님의 사역의 엑기스는 역시 제자 훈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굉장히 그 밀도 있는 자신을 에센스를 부어주셨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 훈련의 그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한 가지 질문을 제자들에게 던지셨습니다.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게 첫 번째 질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질문을 하신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누구라고 보는가에 따라서 어떻게 주님을 어프로치하는가의 방법이 다를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생각한다면 사람들은 예수님에게서 정보를 원하겠죠. 예수님이 의사라고 생각하면 사람들은 예수님에게서 병고침을 원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비즈니스 컨설턴트라고 생각하면 주님 내 사업 좀 성공시켜달라고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교육 전문가라고 생각하면 내 자식 좀 잘되게 해달라고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정치 지도자라고 생각한다면 내게 권력을 좀 달라고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따라서 내가 주님에게 원하는 것, 내가 주님에게 바라는 것이 다 다릅니다. 그러나 이런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생각들 때문에 우리와 예수님과의 건강한 관계 형성이 망가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질문하시니까 제자들은 그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많이 갖고 있던 그 생각들을 들려드렸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세례요한이라고 합니다. 사회의 병폐와 부조리를 고발하는 정의와 심판자로서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라고 합니다.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하고 비를 내리게 하고 불병결을 타고 다녔던 기적의 사람 엘리야. 예수님을 사람들은 미라클 메이커, 기적의 존재로 봅니다.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옛 선지자 중 한 사람이 되살아났다고 합니다.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입이거든요. 하나님의 대변인 같은 분이 다시 나타나셨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경험과 생각에 근거로 해서 나름대로의 예수님에 대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이 없이 사람들의 이야기만 듣고 예수님을 판단하면 혼란의 혼란을 거듭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인터넷, SMS, 언론의 자유로 인해서 너무나 많은 정보들이 우리 주위를 떠돌아다니는데 이제 문제는 이 정보의 홍수 속에서 너무나 많은 진짜와 가짜 정보가 뒤섞여서 돌아다니는 판에 누구도 어느 정보가 진짜인지를 판단을 못하는 자기도 무엇이 진실인지를 모르는 그런 세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했지만 예수님에게는 그것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에게 중요한 것은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이 자신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인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 밖의 사람들의 하나님에 대한 생각에는 별로 관심이 없으십니다. 모르기 때문에. 그러나 뭘 모르는 사람들의 생각에는 관심이 없지만 하나님을 믿는다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과연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생각을 갖고 있는가? 우리는 과연 하나님을 우리에게 힘을 실어줄 정치 지도자로 또는 우리에게 그냥 빵을 먹여줄 사람으로 우리에게 인기를 관리해줄 사람으로 그렇게 보고 있지 않는가?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보는가에 따라서 교회의 영적인 운명이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 20절에서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남의 얘기는 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심중에 있는 진실을 그대로 말해보라고 하면 당황합니다. 말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게 중요합니다. 자기 스스로의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평생 남의 말을 갖다 인용하면서 논문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논문 표절이 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자기의 핵심 thesis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기 핵심 주제가 없으면 남의 말을 자꾸 갖다 해가지고 짜집게 하게 돼 있습니다. 불법인지도 모르고 그냥 하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표절하듯이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표절하듯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아마 헨리 나우엔 이렇게 말하던데요. 또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말하던데요. 한 목사님은 이렇게 말하던데요. 여러분은 남의 이름 믿고 천국 들어가는 거 아니거든요. 여러분 자신의 믿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남이 하니까 교회 따라서 나오고 남이 찬양 부르니까 따라서 부르고 남이 설교 들으며 끄떡끄떡하는 그런 신앙을 갖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남의 예수를 믿으며 시간 낭비하는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예수는 여러분 개인에게 누구신가 그게 중요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는가 그게 예수님한테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다른 사람의 고백을 카피하지 말고 자기 자신이 살아있는 고백을 주님께 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나서게 좋아하는 베드로가 툭 튀어나왔습니다. 자기의 고백을 하라 그러면 머리 좋은 사람이 나오는 게 아니라 용기 있는 사람이 나옵니다. 진짜 가슴에 있는 사람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베드로가 튀어나왔어요. 하나님은 당신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시니이다. 마태복음에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나이다. 여기서 이제 정관사가 앞에 더자가 붙여 더 크라이스트.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은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자들이 많았지만 예수님은 더 크라이스트, 절대 고유명사입니다. 모든 기름 부은 자들 중에서 최고의 분이십니다. 모든 예언의 완성이며 선지자 중에 선지자며 모든 약속의 성취입니다. 구약에 등장했던 모든 선지자와 왕들은 예수님을 상징하며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인물들이었을 뿐입니다. 예수님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제사장이요 예언자요 왕이셨습니다. 열방을 초월하는 기묘와 묘사와 전능자 그분이 바로 절대적인 기름 부은 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고백할 수 있는 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너무 놀라셨어요. 왜 이렇게 선생님이 기대도 안 하던 내가 갑자기 똑똑한 대답을 하면 충격을 받듯이 이 사실을 네가 알게 하신 것은 네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순식간에 너에게 오셨구나.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알아봤다는 것은 성령이 임한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고백할 수 있다는 것도 성령이 임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정확히 알게 되면 거룩한 충격이 나를 가득 채웁니다. 신앙이란 그렇게 해서 받은 충격을 쏟아놓는 것입니다. 영적인 지진이 내 삶에 일어납니다. 그분 앞에 무릎 꿇고 울면서 고백하며 사랑을 고백하고 내 삶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21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또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안 그래도 예수님의 기적 때문에 흥분해 있는 군중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되면 로마에 항거하는 폭동을 일으키고 예수님을 또막 자신들의 구심점으로 삼아서 정치적으로 이용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깨달음이 없는 사람들은 보이는 현상에만 반응하거든요. 막 흥분해요. 그러나 예수님을 로마를 몰아내 혁명가로 세우려고 할 텐데 예수님의 뜻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 사건이 지나고 성령이 올 때까지 자신에 대해서, 정체에 대해서 함구하게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확실하게 선포하기 시작한 것은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이 임한 다음부터입니다. 이 성령의 시대가 오기 전까지는 아직 인간적인 눈으로만 예수를 바라보는 사람들에게는 이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해줄 수가 없었습니다. 어쨌든 이 고백이 나오고 나서 예수님께서 그때부터 제자들에게 십자가에 대해서 가르치기 시작하십니다. 22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자신이 메시아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뒤에, 알게 된 뒤에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셨습니다. 제자들은 메시아 하면 다윗 같은 존재를 생각했습니다. 이제 로마의 통치를 끝내고 자신들을 해방시켜줄 구세주라고 생각했는데, 그들은 아직 예수님이 말하는 이 왕권이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닌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기대를 깨시고 십자가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육체적인 생각을 깨고 예수님을 봐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것을 보는가도 중요하지만 어떤 눈으로 보는가가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삐딱한 눈으로 예수님을 보면 말씀을 제대로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은혜를 이상하게 받아버립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육체적인 생각을 먼저 깨뜨린 뒤에, 그래서 성령 세례 받은 눈으로야 복음을 제대로 볼 수가 있고 예수를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목적은 화려하게 이 땅의 정권을 잡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서는 핍박을 당하고 버림당하고 죽임당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22절에 죽임을 당하고라는 표현이 원어 해석이 아주 확실한데, 영어 성경에는 He must be killed, 죽임을 당해야만 한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었다. 하나님의 자발적인 결정이었다. 예수님은 무기력하게 힘이 없어서 로마의 창칼에 당한 것이 아닙니다. 로마보다 더 강한 분이었지만 그 힘을 쓰지 않으시고 스스로 내려놓으신 것입니다. 왜? 그것이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죄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 지는 것만이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우리를 거머리처럼 잡아매고 있던 죄의 능력을 끊어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보혈이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뿌리를 뽑아낸 거예요. 우리를 딱 장악하고 있던 마귀의 사슬이 순식간에 끊어지게 하는 것이 바로 예수의 십자가 보혈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살아갈 수 있는 영적 전쟁의 근거인 것입니다. 그 십자가 보혈로 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입니다. 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께서 이제 또 다른 십자가가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기서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것,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 꼭 하고 싶은 것, 자기한테 재밌는 것, 유익이 되는 것만 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자아는 한마디로 그냥 이기심 덩어리라고 보면 됩니다. 교만과 자랑과 반항과 불만과 음모와 술책과 속임수와 화려하고 충동적인 것들로 가득 차 있는데 이 꿈틀거리는 옛 자아에다가 X표를 그어버리는 것입니다. 그게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정욕과 죄악에 물든 내 옛사람아 나는 너를 모른다 하고 그냥 거절하는 것입니다. 최고신 예수를 품기 위해서 불량식품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불량식품인 건 아는데 우리가 거기 너무 익숙해 있어요. 그래서 자꾸 돌아가는 거죠. 우리가 나쁜 습관은 버려야 되는데 익숙해 있으니까 그 습관을 계속하는 것처럼 우리가 죄로 물든 옛사람을 부인한다고 하면서 자꾸 돌아가는 건 거기에 익숙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익숙한 것을 버리는 것이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고 날마다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 여기서 참 중요하죠. 십자가를 지라. 먼저 아무거나 다 십자가라고 하면 안 됩니다. 자기가 공부 못해서 낙제, 안에서 낙제해놓고 그거 십자가다. 안 돼요. 자기가 회사에서 일 잘 못해가지고 좌천당해놓고 아 내가 술 담배 안 하고 예수 믿어서 불교 믿는 상사가 좌천시켰다, 을을 위한 핍박이다 이런 거 간증하면 안 된다는 거지. 십자가는 여러분의 무능 때문에, 무책임한 행동 때문에 거두는 죄의 열매는 아닙니다. 십자가는 내가 그리스도를 따름으로 해서 세상에서 치러야 되는 대가입니다. 정직하게 살았는데, 겸손하게 살았는데, 지혜롭게 최선을 다했는데도 그리스도 때문에 겪어야 되는 어떤 고통과 희생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마다 자기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교하면 안 돼요. 남의 십자가가 어떨 때는 내 십자가보다 굉장히 쉬워 보여요. 아, 저 사람 참잘 산다. 걱정이 없겠지. 그렇지가 않아요. 잘 사는 사람이 지는 십자가는 또 우리가 생각 못하는 또 그런 게 있습니다. 권력자의 십자가는 여러분도 쉬워 보입니까? 다 각자 자기 십자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비교하면 안 됩니다. 미국의 한 유명한 슈퍼마켓 체인 그 회장님이 예수 믿고 나서 자기 마켓들을 이제 전국에 수천 개가 있으니까 순시하는데 매거진 전시하는데 보니까 플레이보이 같은 게쫙 있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되겠어. 그거 좀 치우라고 그랬더니 잡지 담당 매니저가 저거 전국에서 잡지 섹션에서 저게 우리 수입의 40%입니다. 그냥 눈 감고 가시죠. 예수, 회장님 신앙은 신앙이고 저거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냥 40%를 손해봐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거 뭐 아무리 지혜롭고 겸손하게 비즈니스 한다고 되는 일이 아닌데 그냥 이 사람이 자기가 그럼 40% 손해를 보겠다. 그렇게 해서 그걸 치웠더니 하나님께서 10배로 갚아주셨다고 간증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10년이 넘도록 매거진 섹션의 그 충격을 감수해야만 했습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나의 무책임과 나의 불성실함 때문에 겪는 불이익 말고 정말 신앙 때문에 겪는 자기 분야에서 겪는 고통, 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내 옛사람이 죽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에게 죽어 버려야 될 옛사람의 잔재가 있죠. 어떤 사람은 물질에 대한 병적인 욕심이 십자가입니다. 어떤 사람은 권력에 대한 욕구가 십자가고 어떤 사람은 자식에 대한 지나친 집착이 십자가입니다. 이제 아이들의 요람에서 무덤까지 아이들의 인생을 좌지우지하려는 부모가 있습니다. 그걸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그건 집착입니다. 그것도 죽여버려야 될내 옛사람입니다. 못된 성격과 나쁜 습관과 병든 관계들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 뿌리는 뽑혔지만 그 잔재가 남아있어요. 그게 죽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각자의 버거운 십자가를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십자가, 내 옛사람이 죽고 예수님 때문에 세상으로 받는 핍박을 견뎌내며 또한 십자가는 세상의 유혹과 싸워 이기는 것입니다. 24절을 보세요. 시작.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여기서 목숨이라는 말은 타고난 동물적인 생명을 말하거든요. 나이 들면 쇠약하는 그런 세상의 인생을 말하는데 자기 생명을, 목숨을 구하려는 사람은 잃을 것이라는 말은 이 세상에서 동물적인 쾌락만을 추구하며 자신을 즐겁게 하는 삶을 살면 영원한 생명을 잃을 아이들의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디모데 전서에 보면은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룸살롱에서 흥청망청 하면서 매일매일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살았으나 죽은 자입니다. 25절에서 예수님은 이런 삶을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십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여기서 온 천하라는 말은 이 땅의 인생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것들을 말합니다. 부동산, 돈, 쾌락, 섹스, 명예, 권력, 스릴, 우리가 다 매스컴에서 보고 부러워하는 이것들을 여러분이 한번 다 소유했다고 상상을 해 보십시오. 대단하겠죠. 뭐 레이디 가가처럼, 엘비스 프레슬리처럼 다 가졌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렇다 한들 자기를 잃거나 빼앗긴다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게는 모든 사람의 인생을 순식간에 끝낼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영혼이 하나님의 심판 날이 딱 떨어져서 너 오늘 이제 숨이 끊기는 날이다 라고 끝나버렸을 때 심판대 앞에 순식간에 섭니다. 그리고 사탄이 여러분의 영혼을 빼앗아갑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서 누리고 있는 이 기라성 같은 이런 권력과 아파트 평수와 이런 게 아무것도 아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간과한 채 세상에 한 발, 하나님 나라에 한발 거친 채 적당히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세상 앞에서 예수님을 부끄러워해요. 예수님의 말씀을 부끄러워해요. 자신이 크리스천이라는 정체성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최대한 애씁니다. 스파이도 그런 스파이가 없습니다. 완전히 007 크리스천입니다. 아무도 내가 예수 믿는 걸 몰라야 할 텐데. 이런 분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경고하십니다. 26절 시작.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때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세상에서 예수를 믿었지만 예수님의 길을 가기에는 너무나 세상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세상에서 왕따 당하기는 싫었습니다. 그래서 세상 앞에서 예수님을 완전히 부인하진 않았지만 그렇다고 예수님을 완전히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사람 어떻게 보십니까? 이 사람은 말씀을 무시하고 말씀대로 살지 않습니다. 성경 지식이 충만한데도 그 말씀대로 살지 않습니다. 희생하지도 않고 편하게 예수 믿으려고 합니다. 남들이 이상하게 생각할까 봐, 찍힐까 봐 드러내지를 않았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심판날에 반드시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심판대 앞에 딱 섰는데 그 자리에서 그냥 천국과 지옥으로 갈리는 데서 여러분의 유일한 변호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딱서 계시는데 예수님께서 잘 기억이 안 난다 그러시고 그냥 끝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영광의 하나님께서는 결코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드리는 삶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위해 자기 생명을 잃는 자는 구하게 될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위해서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할 것이다. 여기서 나를 위해라는 이말 표현 속에는요, 기쁘게 자발적으로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십자가의 삶은 고문받는 게 아닙니다. 새벽 기도는 여러분 고문당하며 오는 게 아닙니다. 아이씨, 안갈 수도 없고, 집사면서 안갈 수도 없고, 목사니까 안갈 수도 없고, 그러면서 옵니까? 가끔씩 목회자들도 그런 생각하죠. 그러나 십자가를 지는 삶은 고통의 삶이 아니라 예수님이 너무 좋기 때문에 세상을 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온갖 인상 다 찌푸리면서 예배를 나와주지 말기를 바랍니다. 새벽 기도를 나와주지 말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괴로운 것보다 그걸 보고 있는 하나님이 더 괴롭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이 협박받고 십자가 지셨겠어요? 하나님이 불러서 아들로 안 죽으면 죽어 이렇게 막 협박해서 죽은 게 아니란 말이죠. 기꺼이 기쁘게 십자가를 지셨듯이 우리를 구원하려는 즐거움을 가지고 지셨듯이 여러분도 주님 따라가는 십자가의 삶을 기쁨으로 지기를 바랍니다. 자발적으로 지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선택입니다. 비전의 삶입니다. 기독교는 이것저것 네가 하고 싶은 거 하지 말라는 금기의 종교가 아닙니다. 최고의 것을 찾았기 때문에 2급, 3급의 것들을 더 이상 마음 쓰지 말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를 지면다는 것은 비전의 삶이에요. 유행가를 버리면 그 입술에 찬양을 채우고 더러운 생각을 버렸으면 거룩한 생각을 채워야 돼. 세상 것들을 지웠으면 거기다 말씀을 채워야 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진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벤치마킹할 모델이 누군가에 따라서 여러분 인생이 달라지거든요. 누구든지 자기 인생의 롤모델을 선택해야 돼요. 많은 한국의 젊은이들이 뭐 스티브 잡스가 자기 롤모델이다. 그런 사람 롤모델 삼지 마세요. 기업은 잘했는지 몰라도 성격이 괴팍한 사람이 해적이 되라 그래서 남의 거 훔쳐서라도 튀어라. 그래서 불교에도 심취하고 여러분 그런 이상한 영웅을 만들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를 져야만 합니다. 고통이라고 다 고통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고통이 진짜 고통이고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삶의 패턴이 우리가 따라가야 될 패턴입니다. 난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은 많은데 날마다 예수님 바라보는 사람이 적습니다. 날마다 주님을 위해 십자가를 지고 대가를 치는 사람이 적습니다. 이것은 한 번에 화끈한 헌신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평생을 가지고 가야 합니다. 젊은 시절 예수 잘 믿었다가 결혼하고 나서 확 바뀌는 사람이 있어요. 사업이 좀 바빠지면 확 바뀌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님은 변하지 않으셨는데 우리가 타락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주님 앞에서 마음을 다잡고 주님의 십자가 나도 기쁘게 지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십자가를 내가 지고 갈 수 있는 것은 주께서 나를 위해 기꺼이 기쁘게 십자가를 이미 지셨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예수가 아닌 내가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만난 예수를 고백하게 하시고 그 주님을 세상 앞에서 당당히 자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대가도 치르겠습니다. 주님이 그 힘든 대가를 치르시며 우리를 인정하셨는데 우리 주님을 부끄러워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